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제부터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시편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질 텐데, 사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때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많지 않죠.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다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사실 누구도 어려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또 동일한 자세로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낙심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인내하고 또 승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다윗의 노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의 어떤 삶이나 또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중 병 고치시는 일을 언급하고 또 4절에서도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도 그의 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고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꽤 중한 병이어서 다윗이 살아서는 침대를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시험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아질 것을 아는 감기 같은 것도 참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중요한 때에 감기에 걸리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삶 자체를 뒤흔드는 질병은 우리의 육체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심각한 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범죄해서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지금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지금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도 다윗의 병을 악한 병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윗의 죄가 병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명백한 다윗의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죠.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양심의 가책일 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양심에 무뎌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낳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죄는 소중한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가 작은 죄의 결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기 다윗의 경우처럼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2절과 5절에서는 그 대적들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중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6절에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했다. 다윗에게 와서는 중심에 악을 쌓아두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위로하면서 금방 나을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윗의 뒤에서는 그를 비방하고 또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이 낫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도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숨기고 그들은 다윗을 찾아왔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중에는 한때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배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가고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나눠 먹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공적으로 혹은 어떤 일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이 교제하는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인데 배신을 하리라고는 추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또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에 그를 배신한 것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육체의 한계를 느끼며 견디기 버거울 때도 있지요. 그리고 죄가 반복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참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쁠 수는 없겠습니다. 고통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다는 것, 내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노래이고 사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0절에서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병들었고 또 사람들은 비방하고 친구는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참 몸부림쳐온 자신에게 어쩌면 너무 가혹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고 내 한계,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피시고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다윗은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연약함과 고통 중에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가 아닌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결국 내가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러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떤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상황이나 대적의 능력보다 부족해도 그러한 확신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다윗이 믿고 있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론에 그치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얼마나 큰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원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아니면 혹 알고 있어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오늘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정이죠. 인정.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실 줄 확신하기에, 인정하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아멘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내 상황에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찬양하며 이 하나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